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325쪽 6쪽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내게 이르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 이르기를 받으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학창 시절을 다 보냈을 텐데 공부를 잘 하셨었죠? 아니, 못 하셨었습니까? 이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원리와 이해를 깨친 후에 지겹도록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씨름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맞죠? 운동은요? 운동도 원리와 이것을 아는 이후에는 연습벌레들이 운동을 잘합니다. 맞죠? 악기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어떤 원리를 깨우친 이후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을 한 이후에 야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에 내 말씀을 들 때까지 씨름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맞죠? 그래서 곳곳에 달인들이 많아요. 달인들이.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 믿음 하나에는 달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앉으신 거 맞죠? 오늘 계속 질문만 해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거보셔, 거보셔. 묵상하라니까. 제목도, 예, 아니야. 이제 호산나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좀 틀렸어요. 부사가 빠졌잖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예. 자, 뭐, 과거는 지나갔고, 과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원리와 이제 그 복음을 붙드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자, 본문은 요단을 건너서 처음 전투를 벌이는 여리고 성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그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주눅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은 높이가 한 8m 정도 되는 성입니다. 아파트 한 4층, 5층 되는 높이에다가 두께가 6.8m 정도 되니까요.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이 정도 두께면 웬만한 지금 포로도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이와 이 두께 속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소위 울렁증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눅들게 하거나 울렁증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내 몸에 원치 않은 큰 질병을 얻을 때 이것이 마치 초롱성과 같은 병으로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왔을 때 참 힘듭니다. 맞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 별거 아닌데 오해를 해서 참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때로 기도가 안 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사별을 하거나 갑자기 사별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이별을 하거나 했을 때 그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죠? 오늘 계속 맞죠 맞죠 하는 거 그만할게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 경제가 기울고 부도가 나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고 네 번째로 볼 때는 여러분 자신이 견고한 성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좀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은지 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지 왜 이렇게 나는 과거에 묶여 사는지 과거의 악한 습관들을 살아서 그 악한 습관이 나의 발목을 잡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나의 이 옹졸한 생각과 마음들이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지금은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으시는 거는 우리가 싸울 때. 근데 이 세대가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혼자 서서 건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교회가 크게 홍역을 앓을 법안들이 몇 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앞에 많은 사단과 이단들이 몰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견고한 여리선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더 많은 여리고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오늘 붙드셔야 되죠. 제가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들거나 울렁증을 겪거나 혹은 두려워 떨어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데 가만히 이 메시지를 읽다 보면은 지금 누가 쫄고 있습니까? 예,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쫄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두려우니까 문을 이중 상중으로 걸어 잠궈버린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다. 왜요? 쫄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여리고의 문제 앞에서 누가 쫄았다고요? 예,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이 쫄은 거예요. 증거 구절을 대어드릴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돼요. 정탐꾼에게. 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 한다고요? 간담이 녹았다. 고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말로 쫄았다. 바짝 쫄아서 마음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이.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다르더구나.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하늘에만 있을 줄 알고 비를 내리고 뭐 햇볕을 쬐는 그런 하나님일 줄 알았더니 자기 백성이 고생한다고 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한 너희 하나님 보니까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 땅을 지배하는 옛 성경을 보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론의 문제보다 작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리고라는 크고 강한 성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앞에서 주눅들거나 쫄거나 울렁증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리고 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거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최근에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제가 한 주일에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숙제를 드렸죠. 한 주간에 힘을 다해서 싸웠던 거를 제 상담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클릭해서 누가 올렸나 이렇게 또 화요일 날 오자마자 제 책상 위에 누가 글을 써서 올렸나 수요일 날 또 교회 도착하자마자 상담란을 가서 누가 힘쓰게 살았나 답답합니다. 실망이 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스카이라운지로 갔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카이라운지 어딘지 아시죠? 네. 꿈을 꾸셔야지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오랜만에 저기 남산이 보이는 위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하늘이 그냥 뻥 뚫려서 시 한 수가 떠오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가을 하늘을 보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속이. 그래 하나님이 크시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늘 보셨나요? 땅만 보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주배경 자녀들이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간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차에 올라가서 이것을 암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 자연 속을 벗삼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주병의 삶 속에서 바짝 쫄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출발점이 뭡니까?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그냥 입으로만 부르시면 안 되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 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삐지세요? 뭐가 그렇게 섭하시고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렇게 밴댕이로 서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이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끝이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뤄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끝이죠. 한 사람도 아멘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죠. 이거는 계속하라는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사로잡으시고 죄의 영향력까지도 사로잡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삶 속에 싸움의 현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믿고 발로 밟아가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꼭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협업을 원하세요. 자,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성적인 사람은 목사님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뭐 됩니까? 성을 갑자기 왜 돌랍니까? 따지는 사람 좀 피곤해. 하나님도 좀 피곤할 것 같아. 4절 말씀 보니까 더 가가니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군사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아마 우리들의 상식은 이거 아닙니까? 각 지파에 기골이 장대한 뼈골이 튼튼한 장수 같은 인물을 뽑아다가 한번 싸워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누굴 불러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제사장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팔을 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나팔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두 나팔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는 아초츠라는 나팔은 전쟁을 시작하자 하고 하는 울리는 나팔이고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전쟁을 끝났다라고 하는 평화선언의 종전선의 나팔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중에 무슨 나팔이 불려졌을까요? 아, 양각 나팔인데 소파르라고 하는 종전선언의 나팔이 불려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종전선을 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왔으니 전쟁이 끝났다 하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하면서 이해가 가죠. 이미 너희 손에 주었으니 이미 너희 손에 있음을 알고 진군하거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여기에 귀중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을 읽다가 하나님의 빅픽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빅픽처를 발견합니다. 성경에 강조점이 있을 때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쓴다거나 그 한 문장을 쓰고 오랫동안 설명하는데 여기에 동일한 반복되는 구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6절과 8절을 제가 빠르게 읽을 텐데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리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무엇입니까? 오늘 호산나 잘하셨어요.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기 하나님 빅픽처가 있어요. 앞에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얼굴이에요. 얼굴. 무슨 의도입니까? 얘야. 이 여리고 성 전투에 앞서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와 얼굴을 맞대는 것이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을 처리할 때만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게 얼굴을 맞댄다는 표현 말입니다. 많은 시인들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105편의 3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을 여러분들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상황, 정황 속에서 내 힘과 지혜로 애쓰고 하다가 그냥 탈진하길 그러지 말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림을 연상을 했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중앙에 있고요. 그 앞에 제사장 일곱이 있고요.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고요. 그 뒤에 남자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제가 구글에 가서 몇십 분 동안 찾았어요, 이미지를.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연상하다 보면은 언약궤가 중앙에 놓여요. 제사장이 앞에 쓰고 무장한 군사들이 쓰고 백성들이 남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 단어 하나가 자리, 위치라는 단어입니다. 금요일날 오셨던 목사님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서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거라. 생각의 중심에, 행동의 중심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너희의 인간의 작은 생각이나 인간의 옹졸한 마음이나 인간의 잘못된 계획으로 틀어지는 인생 살지 말고 너의 삶의 중심에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목사님 메시지가 뭐지요? 나 중심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늘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내 마음에 수틀리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중심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한 주간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오랜 동안 자녀의 문제가 여리고성이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서 중보를 하고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자녀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몇 달 동안 마음 편하게 막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병을 저에게 주셔서 다시금 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조금 숨겨를 걸 주셔서 제가 조금 자유를 누리려고 내가 조금 곁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보입니까?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중심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뭔가 답답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가슴 중심에 모시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문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나를 기도케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심의 회복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중심의 회복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 보십시오. 찬송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붙드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도 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방법이죠. 아니 그냥 한번 믿음으로 돌면은 여러분 그게 수많은 군대가 한번 돌기 어렵습니다. 한번 돌고 무너져라 하면 되는데 굳이 하루에 한번 돌. 또 한 번 돌고 마지막은 일곱 번. 합이 몇 번? 헷갈려. 몇 번 돌아야 돼? 왜 굳이 이렇게 돌리냐, 우리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돌려, 나를. 여기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리고는 높이가 8m고요. 두께가 6.8m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성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만한 짱돌들 하나씩 다 준비하고 5층 높이에서 그냥 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던지면 그것이 그냥 머리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뜨거운 물 그냥 버버리면 되고 나뭇가 같은 거 그냥 대충 집어던지면 화살처럼 날아가서 막 꽂히고 뭐 이건 게임이 안 될 게임이에요. 백성들 입장에서 여리고 돌 때 그런 어떤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바퀴를 돌려니까 참 힘든 거예요. 첫 발을 내딛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야,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움직임도 없네. 자, 두 바퀴를 돕니다.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우리가 13바퀴째를 돌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겠구나. 뭐가 생긴다고요? 용기요, 용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용기가 생길 것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용기가 생길 수가 없죠.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늘 주눅들고 살고
두려움에 떨고 살고 뭐 하자 그러면 뒤로 나앉아 앉고 용기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침묵하면. 왜 침묵하며 돌라 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광야에서 대이셨다. 백성들에게 많이 속았어. 가슴이 상해.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해보기도 전에 입을 벌려서 뭐라고 하고 뭐 비판하고 뭐 원망하고 언약은 다 잊어버려.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이 어쩌면 뭐가 이렇고 저걸 뭘 해보기 되고 전에 판이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이셨어. 제가 볼 때는. 그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입 다물고 침묵하고 돌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너의 눈으로 볼 날이 있으니 제발 사단에게 속아서 제발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침묵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거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전립선 암에 걸리는 큰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실까요? 전립선 암의 선고를 받고서 병원에 들어가기, 이제 수술을 하기 전까지 글을 씁니다. 그 글 가운데 소개되었던 내용이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문건이 적혀 있어요. 영어로 하면 Don't waste your cancer. 자, 제가 다는 소개하지 않을고요. 1번과 2번을 한번 할 테니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따라오시는지 보십시다. 1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암을 디자인하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 저주이고 선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으로 가면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 보십시다. 8번, 당신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다룬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0번,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성을 돌고 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 나에게 닥친 이 암과 같은 것이 하든 문제가 안 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 성을 돌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암을 낫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암을 통하여 생명을 거둬가실 분도 주님이시고 여리고성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리고성을 제거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수많은 문제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착하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실 거라는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밟아가는 것이죠.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셔야죠. 그런 인생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바로 신앙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보 간지에 껴있는 이걸 한번 다 펴보십시오. 9월 한 달은 용기라는 주제입니다.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의 시작,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뒤를 보시게 되면은 용기 실천 리스트라고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 쭉 적어놨고요. 14번, 15번은 여러분이 여리고 성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적어놓으시고 언제 어떻게 실천하고 무너뜨릴지 또 기도할지를 적으셔서 한 달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리고 성의 문제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간증들을 제 상담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을 써서.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세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하나 있습니다.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듣기 싫습니다. 설교가 강입니까? 설교가 세상에 세미나입니까? 설교는 내가 판단해서 잘하고 못하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내가 판단으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주여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의 소리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이 있는 척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쪼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관계 문제, 상황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여리고성을 취하실도 여호와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제한하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직 밟아보지 않은 언약의 땅,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밟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좀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소리를 내어 힘을 내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